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가 오늘 현재 5,000명을 넘고 사망자도 3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루 만에 800여 명에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발병 43일 만에 5천여 명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발 입국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한 국가나 지역은 전 세계 약 90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발병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00명 이상이 감염되고 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어제 미국 전역의 감염 사례가 100건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최대 1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2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대다수 감염 사례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2,900여 명, 확진자는 8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경선이 오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4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오늘 경선에서는 현재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계속 선두를 유지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도파의 지지를 얻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샌더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주요 주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의 지지율은 평균 28.5%,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슈퍼 화요일 경선에는 억만장자인 중도파인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한편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 의장국인 중국의 장진 유엔 대사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리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진 대사는 어제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의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국가들이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한쪽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낸 것을 본 만큼 이제는 다른 쪽에서도 이에 호응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해가 아닌 핵시설 포기 등을 비핵화를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대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실시된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현재 90%의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리쿠드당이 전체 의회 의석 120석 가운데 3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출구조사 공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스라엘의 진로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이스라엘 국민 덕분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미국에 근무하는 중국 주요 관영 매체의 중국인 직원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 관영 언론사 5개 기관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 수가 3월 13일부터 100명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북 방역 물자 지원 문제를 관련 기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평양 주재 협력 사무소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 의장국인 중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대북 방역 물자 지원 문제를 국제기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몇몇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와 대북 방역물자 지원 문제를 구두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아직은 정부의 반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접수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대북 방역물자 우회 지원이 결정되면 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싶지만 민간단체들이 보도자료 배포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정을 신경 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대북지원단체 등은 북한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정부와의 방역물자 협의 과정이나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연맹,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샘복지재단 등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역 물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오후 4시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5,1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선 겁니다. 사망자는 총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서울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중대한 국면이라며 대구 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가 인정하듯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해 확진자를 빠르게 차단하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마스크 공급 문제에 대해선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출입 제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 격리된 한국 국민이 모두 1,200여 명으로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960명과 270명 정도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외교부는 본부 소관 7국장의 주한대사 면담 등 본부와 재외공간을 최대한 가동하여 과도한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조치에 대해 최선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속 대응팀을 격리된 국민이 많은 지역에 보내서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대응팀도 입국하면 14일 격리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응팀은 격리 예외로 인정해줄지 아니면 14일 격리가 불가피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3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와 지역은 총 87곳으로 2일 밤보다 4곳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취약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 1,5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한 북한 주민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적 지원,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은 북한에 개인보호용품을 지원하고 인력을 급파하는 등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체들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즉각 승인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장비 등에 대한 국제적십자연맹의 요청은 하루 만에, 또 세계보건기구의 신청은 이틀 만에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돕겠다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실효성이 생기는데 북한은 이를 현재까지 발병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중 접경 지역 등의 의학적 감시 대상들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의미도 명확치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빠르게 번지는 동안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북한의 보건 실태 등을 연구해온 북한 보건 전문가인 코틀랜드 로빈슨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교수는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과 인접한 북한이 청정 지역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ery small in number, but I would just say it's unlikely that there's zero. We know that there are people who go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We know that there's just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 which it's
감염자 규모가 매우 작을 순 있지만 여전히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이 있고 이미 감염된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로빈슨 교수는 그러면서 주민 절반이 영양결핍 상태인 보건취약국 북한의 바이러스 유입은 치명적이라며 사전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사전 방지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가 각국의 보고를 토대로 전염병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만큼 모든 나라가 전염병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박기범 북한 담당 국장은 만약 한 나라가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는 국제적 차원의 대응 과정도 지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And if you have one country that doesn't do its part, that could create delays and containment.
로베르타 코엔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인도주의 단체들의 특정 프로젝트에 관해서만 협소하고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공중보건 개발을 돕는 국제기구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They provide information in a very limited way to the humanitarian groups only that connects just narrowly to their particular project.
실제로 북한은 과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발병 시에도 발병자가 없다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전역의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북한은 단 한 건만을 보고했고 이후 한국에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북한이 추가 정보 공개를 촉구했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국내 정보를 국제보건기구와 보건 전문가, 북한 주민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 would just say, I think the risk of them somehow perpetuating transmission and not responding.
감염 전파 경로, 감염 시 위험 정도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WHO 등 국제기구와 공유할수록 전파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SURF는 이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자금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체계가 취약한 나라를 우선 지원하며 기금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운용합니다. 이번 긴급구호기금은 의료체계가 약한 나라의 감염 사례를 진단하고 격리하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들을 존엄성 있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평양을 떠나기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 노선을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2일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이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의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사무소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 당국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1월 말부터 특히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조치가 평양 주재 프랑스 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여건 아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프랑스 협력사무소를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쇄 조치는 북한 당국의 조치들이 완화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현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공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북한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랑스는 2011년 10월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평양에 협력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앞서 독일 외교부는 29일 VOA에 외교관들의 여행과 이동 제한 때문에 평양 주재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력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일시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도 28일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외교부사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의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양의 한 소식통은 1일 VOA에 북한이 평양을 떠나기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3월 6일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이 아직 이 계획을 허가하지 않아 항공기가 실제 운항할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주한미군기지에 추가로 의료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2일 전 세계에 전개되어 있는 통합전투사령관과 각 군 장관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단기, 장기적 또는 국내, 국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미군의 능력을 보장하며 범정부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과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 출입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부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구역 내 여행 제한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호장구와 진단키트의 경우 일부는 한반도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spect to the protective gear that's in test kits that are being distributed. We are pushing some of that forward with the priority distribution going to this.
최근 감염 확산 국가들에 대한 여행 통제가 미군의 의료 지원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로선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군 연구시설에서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에스퍼 장관의 지시로 한국에 추가 의료진을 파견하는 동시에 의료 장비와 마스크, 장갑, 가운과 같은 개인 보호 장구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미군의 연합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까지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고 평가하면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돼 있던 연합지휘소 훈련의 경우 한국 박한기 합참의장의 요청에 따라 중단하게 됐다면서 기타 연합훈련의 경우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지만 현재로선 심각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overall broad impact to the uniformed U.S. military is very, very minimal. It's not to say it's zero, but it's very, very.
한편 6일까지 태국에서 다국적 상륙 훈련인 코브라 골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군도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감염 국가 소속 장병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모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지 사령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나온 한국 대구 경북 지역 내 기지들을 방문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직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함께 바이러스를 이겨내자고 독려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일 한국 대구 경북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캠프 헨리와 캠프 워커, 캠프 캐롤의 지휘소와 영내 학교, 병원 등을 방문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전력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this is about protecting the force.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부대별로 취해진 코로나 대응 조치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소속 직원과 가족들의 건강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부대 내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출입 시 검사를 받고 있으며 병원 내 모든 곳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식료품점 직원들도 수시로 시설물을 청소, 세정하고 있다며 직원들과 함께 엄지를 들어보이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부대원들과 함께 바이러스를 이겨내자고 독려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4명 모두 캠프 캐롤을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기지는 1일 사령관 지시사항으로 모든 장병에 대한 부대 외부의 음식점과 식료품점, 가게, 종교시설 등의 방문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 내 사우나와 체력 단련장 등 공공장소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장병을 제외한 가족과 민간인 관계자들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의 마이클 트램블리 부대장은 2일 장병 가족들의 대구 여행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traveling back and forth between Daegu to Humphreys. So let me be clear. We do not.
아울러 군 장병들의 경우 대구 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른 주한미군 부대들도 부대원들의 공공장소와 영외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해군 버즈 도넬리 사령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역 장병들의 통근과 생필품 구매를 제외한 공공행사와 공공장소 출입을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열차를 비롯한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한미 공군 오산기지도 2일 부대 페이스북에서 주말 종교행사를 온라인 중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일부 잘못된 정보를 피하고 주한미군 공식 출처 정보만 참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오산 공군기지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갈 길을 찾기 위해 진정으로 전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거의 2년 전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노력하고 이루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며 미국은 북한이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올바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도구 가방에 있는 모든 외교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사회자의 발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 지도를 하며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위에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방사포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2일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현장을 김 위원장이 참관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하늘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 속에 선멸의 방사탄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올랐다고 전해 발사체가 방사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와 관련해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원통형 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28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2일 북한이 이번에 두 발의 발사체를 20초 간격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초대형 방사포가 맞을 경우 발사 간격이 20초 수준으로 짧아졌다면 지난 2017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방사포 개발이 실전 배치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지난해 11월 28일 마지막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할 당시 사용한 시험 사격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쓰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이젠 단순히 시험이나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 운영 부대의 실전 배치가 됐고 이것이 양산체제 돌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적인 위협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고 연발 발사 간격은 1차 발사에선 17분이던 게 지난해 11월 28일 4차 발사 때 30초까지 단축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이번에 또다시 10초를 단축함으로써 이론상으로 1분이면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원통형 발사관 4기에서 4발을 연속 사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기습 발사 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킬체인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최소 5, 6분 이내에 탐지 격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4발을 최소 1분 이내에 모두 발사하고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다면 킬체인으로 잡기 어렵게 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초대형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 파괴력과 동시다발 공격이 가능한 방사포의 장점을 결합한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둘의 특성이 거의 결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방사포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3일 2020년 통일부 업무 추진 관련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발사됐다며 통일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2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사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후 통일부 차원에서 또다시 북한에 대해 별도의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신무기 개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정치 군사적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려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현재의 미북 간 외교적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because the diplomatic deadlock it sort of is tied to the rhetoric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ere they're sort of putting the ball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Korean court saying that you know until you guys provide us a concession.
하 연구원은 2일 뷰에와 만나 현재 북한은 미국과 한국 측의 공이 넘어갔다며 제재 완화와 주요 정치적 경제적 결단 없이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건 북한이 미국과 동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하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무기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past 13 provocations since last May, I believe, till last November is a clear indication.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의 도발에 나섰으며 이는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기술이나 잠수함 발사의 사거리 증대 등 특정한 역량을 진전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암시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showing its presence might have been one motivation for the launch. North Korea has been so quiet. They haven't done anything in fulfillment of Kim Jong-un's year-end.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신형 전략 무기를 언급한 이후 북한이 줄곧 침묵하던 과정에서 이번 발사가 이뤄진 만큼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적이 일부 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북한이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이번 발사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려 북한이 엘리트층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번 발사가 장거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등을 실험하지 않은 만큼 미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북한이 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가 신형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실험 중단을 약속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백악관 역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발사를 계속되는 군사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So not necessarily a signal to the U.S., but it's an indication that they're continuing their
북한은 현재 동계훈련 주기에 있고 김정은이 참관한 통합화력훈련도 28일에 열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기보단 군사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동계훈련을 지속하는 등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본격적인 북한의 도발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 see it as a logical extension of the fifth party plenum, you know, which we said this is the new path.
매닝 연구원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국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적대적일 것이란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한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군사적 역량을 늘리고 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매닝 연구원은 이번 발사가 마지막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뷰어의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난 한 해 동안 14번째 탄도미사일 시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진로를 변경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같은 목표를 향한 믿을 만한 조치들을 볼 때까지는 제재가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이날 북한이 새로운 두 발의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무책임하게 국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들을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 의장국인 중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안한 제재 완화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중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리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입니다.
You are watching the latest development, especially the launching. And we are also watching that.
장 대사는 2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국가들이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ally need to show more flexibilities in building up mutual trust in seeking solutions.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더 많은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 대사는 그러면서 한쪽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낸 것을 본 만큼 이제는 다른 쪽에서도 이해 호응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가 말하는 진전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한 것을, 그리고 유연성은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가 아닌 핵시설 포기 등을 비핵화를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수반되지 않은 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대사는 제재는 최종 목표가 아니고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안은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does not represent the final end. And sanctions is only a means in realizing our.
다만 제재 완화안을 안보리 투표에 붙이는 등 앞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 대사는 또 제재는 무엇보다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many countries are also being affected negatively by COVID-19, including DPRK.
장 대사는 이어 북한이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내 감염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에 돈 세탁에 연루된 두 명의 중국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석유 제품을 수출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던 러시아 기업 두 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2일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에 연루된 두 명의 중국 국적자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불법 자금을 통화 변경 등의 수법으로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돈 세탁 과정에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앞서 작년 9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를 블루로프, 안다리엘과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 단체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인 두 사람을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혹은 라자루스 기업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금융기관들에서 훔친 돈을 세탁하기 위한 사이버 행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두 명의 중국인이 북한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자세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4월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탈취를 통해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고 이 중 약 36%가 테니닌과 리자동에게 전달됐으며 두 사람이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테니닌이 이 불법 자금 중 3,4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중국 은행 계좌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테니닌이 불법 자금 중 14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애플 아이튠즈의 선불 기프트 카드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라자루스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탈취해 벌어들인 950만 달러도 추가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개입한 사이버 범죄를 돕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세계 금융 시스템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 국적자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내 개인과 기관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 창출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명목화폐를 탈취하는 것에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 중 5억 7,100만 달러가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일 발표된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올 들어 두 번째 대북 제재입니다. 재무부는 1월 중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해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과거 제재 대상에 올랐던 러시아 석유회사 IPC와 그 계열사 AONNK 프리모르 네프넷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두 곳은 대북 원유 공급 계약에 따라 북한에 100만 달러어치 이상의 석유 제품을 수출한 혐의로 2017년 6월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IPC의 모기업인 얼라이언스 오일 회사가 모든 수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가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면서 제재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이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이 선박은 유조선으로 확인됐는데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캄보디아 해양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카메룬 선적의 화물선으로 선박명은 MT 커리지어스호입니다. 캄보디아 해경은 지난달 27일 이 선박을 캄보디아 카오탱섬 인근 해역에서 납포한 뒤 이달 1일 캄보디아 남부의 시아누크빌 항으로 옮겨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선박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고 캄보디아 해경은 덧붙였습니다. 이 선박에 적용된 안보리 결의는 2375호와 2397호입니다.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정제유, 섬유, 해산물 등 금수 품목의 홍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또 결의 2397호는 각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개입 의심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 억류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발표 자료에서 이 선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유조선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은 북한과의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 거래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은 지난 1년간 주로 타이완과 캄보디아를 오갔고 그 이외에는 중국의 타이저우시 인근 동중국해까지 항해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 해경 발표에서 주목되는 건 이 배가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장소로 지목된 위치입니다. 해경이 지목한 장소는 캄보디아 서부 카오탱섬에서 남서쪽으로 24km가량 떨어진 해상입니다. MT 커리지어스호는 지난달 15일 타이완에서 출항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캄보디아 방향으로 항해하다 25일 해당 해역에서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배는 약 10시간가량 이 해역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불법 환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불법 환적과는 다른 형태로 북한 불법 환적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거나 혹은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활동 반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이 북한의 불법 환적 장소로 지목한 곳은 대부분 남중국해 공해상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선박 억류 외에도 캄보디아 당국의 대북 결의 이행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앞선 지난 1월 유엔에 제출한 결의 이행 보고서를 통해 식당과 박물관을 포함한 캄보디아 내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모든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리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사 김씨의 일곱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식 조달, 기내식 공급 회사인 LSG 스카이 셰프. 미국과 독일이 합병한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로 전 세계 300여 개 항공, 기차 회사와 항공사의 라운지 음식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고용 인력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들 인력은 매일매일 공급하는 음식들의 관리, 포장, 보관, 운송 등 분야에 배치됩니다. 음식을 직접 만지는 인력들은 특별히 머리에 이중 모자를 쓰고 온몸을 둘러싸는 가운을 입고 공기 샤워를 하는데요.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문까지 설치됩니다. 리사 김 씨는 출근 전주에 이 회사 면접 시험을 통과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던 터라 회사에 대한 정보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피부로 느꼈던 건 매일 추가 근무 시간이 발생할 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떨렸죠. 미국 사람들 속에 이제 영어 모르면서 한다는 게. 근데 워낙 중국에서도 살고 말은 같지만 그 생각이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이겨냈으니까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뭐 죽이기야 하겠냐 부딪혀보자 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하는데 첫날부터 그냥 오버타임 했어요. 첫날부터 2시간 오버.
리사 씨는 영어가 부족했지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력이 있어서인지 일이 쉬웠습니다.
되게 쉽더라고요. 쉬웠어요, 저는. 영어 모르니까 한국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쉬웠죠.
영어가 부족했던 리사 씨에게 회사는 한국인 직원을 통해 훈련시켰습니다.
영어 모르는데 영어하는 사람하고 붙였으면 제가 조금 많이 긴장했을 텐데 다행히 저기 회사에서 배려로 한국 사람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처음이니까 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바닥 그러니까 그 샐러드 담는 것부터 해요. 샐러드 담고 케이크 담고 각 담은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테스트부터 하냐면 300개 담은 300개를 정확히 담는 연습부터 시켜요. 박스에다가.
같은 양을.
예. 그러니까 막 케이크 300개 하면 뭐 케이크도 조각 케이크 있고 뭐 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300개를 하면 일정한 그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300개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얘가 세수하느냐.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그러니까 하죠. 그거 하고 일단은 케이크라는 게 이게 치즈케이크도 있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케이크가 이게 담을 때에 이게 손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니까 손끝이 또 야무져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시간을 다투는 일인 만큼 음식을 빠르게 그리고 깨끗하게 담는 훈련을 한 것인데요. 이 일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능통하게 하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과일 색깔별로 담는 거 이제 그거 한 1주 해서 또 그것도 이제 딱 과일도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알래스카 비행기에 담는 이제 기본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셀프가 아닌 알래스카 담는 것을 이제 헬프로 해보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직접 알래스카 항공
예 네, 직접 들어가는 거 예. 네.
샐러드와 케이크를 담는 일을 일주일, 그리고 갖가지 신선한 과일들을 색깔별로 담는 일도 일주일.
비행기에 직접 들어가는 그 박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순서도 순서지만은 막 그냥 이제처럼 샐러드 하나 담다가 끝이 아니라 샐러드도 담고 뭐 노트 그다음에 각종 뭐 그 계란도 있고 털키도 있고 하면 그 수많은 그 한 박스에 들어가는 거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영어를 알아야 되는 게 페이퍼에 영어로 뭐는 몇 개, 뭐는 몇 개, 뭐는 몇 개 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다른 건데 가지수가 다 다른 건데 이제 그걸 보고 이거는 3개 넣어야 된다, 이건 5개 넣어야 된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항공사마다 다른 기내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 회사는 기내식의 수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리사 씨는 두 달이 지난 후 또 다른 항공기 비즈니스 기내식 음식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비즈니스석 기내식은 일반 이코노미석을 위한 기내식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고객용 식사인 만큼 가짓수와 챙겨야 할 사항들도 많았습니다.
룸리라는 비행기예요. 그건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는 비행기인데 그건 이제 비즈니스석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미석하고 다르잖아요. 엄청 고가하고 그릇도 장난 아니게 예쁘고 이제 그런 쪽을 제가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헬프로 한 달 했어요. 그것만, 옴니만. 트레이닝이니까 이제 많죠. 일단 딱 아침에 출근하면은 새우. 새우도 되게 커요. 그 새우가 그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그것도 또 레몬까지 딱 해가지고 그거 한 3, 400개 쫙 나가요. 그걸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치킨, 그 다음엔 또 털키, 그 다음엔 이제 샌드위치. 샌드위치 한 세네 가지 쫙 나가면 그다음에 케이크류가 또 쫙 나가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한 이유가 기억을 다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랜이... 재료와 메뉴의 종류를 모두 암기하고 비즈니스석 기내식을 손에 익히기까지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쯤 퇴근하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리사 씨의 일 처리 능력을 지켜봤던 것일까요?
그리고 저를 보고 옴니를 하래요. 한 달만 출행하는데.
너무 해라 이런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달, 석 달 됐잖아요. 진짜 석 달 되면서 그 큰 비행기 그 비즈니스석 그거를 제가 옴니를 하게 된 거예요.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제 맡고 저 밑에 한 두세 명을 붙는 거죠.
리사 씨가 책임자가 되면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리사 씨가 책임자가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엄니가 뭐 3시, 4시에 끝났대요. 항상. 그렇게 양이 많아요. 무지 많아요. 양이. 오후 3시, 4시. 그러니까 우리가 12시 반에 끝나잖아요. 원래. 근데 항상 엄니는 오버타임해서 뭐 3시, 4시에 끝나는 게 정석이었대요. 양이 많아서. 그리고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입사 1년도 안 된 리사 씨를 회사에서는 리사 씨의 이름 대신 옴니라고 부른다는데요.
저는 이제 옴니예요. 옴니. 회사에서.
아, 진짜.
네, 옴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딱 봐서 시림. 오케이 세팅 안 뭐 믹싱 털키 뭐 뭐 아직 없어 그러면 아침에 와서 쫙 한 바퀴 체크해요 언제쯤 돼라고 물어봤을 때 how many long time 하면 걔가 두 시간 후 아니면 세 시간 후 그러면 두 시간 후면 그 어간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작전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12시 반이면 다 끝내버려요.
그전까지는 항상 선호시까지 했었는데
영어는 부족하지만 My job is quick 내 일은 일이 빨리 마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말 한마디면 통했습니다
정말 2년 된 사람, 4년 된 사람들이 다 저 밑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옴니 딱 맡아서 할 때 정말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내려내야 되고 없는 말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나는 영어 모르니까 그래 편하대요 하나도 안 들려 어떤 수작질 한다는 건 느낌이 오죠 그래도 계속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면 내가 또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내가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안 되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는 완전 이제 모든 그 회사 사람들이 인정 모드로 다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고된 일을 하며 단단해진 정신의 근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했고 북한식으로 거침없이 일하는 자세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리사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특집 그리고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7년 3월 3일 전화기를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태어납니다. 청각장애인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벨은 소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관심이 연구로 발전해 결국 훗날 통신혁명을 일으키는 전화기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1871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본격적으로 전기통신을 연구하게 됩니다. 1873년 보스턴 대학교의 음성생리학 교수가 되어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기를 발명해 상을 타고 벨 전화회사를 차려 큰 돈을 번 그는 볼타 연구소를 세워 언어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미국 의회는 세계 최초 전화 발명자가 안토니오 무치라고 공식 인정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고 최초 특허 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이탈리아의 발명가 안토니오 무치가 전화기를 먼저 발명하고도 특허 등록에 한 발 늦어 전화기 발명에 대한 모든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안토니오 무치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누구도 그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1931년 3월 3일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이 빛나는 깃발, 성조기가 미국의 공식 국가로 제정됩니다. 원래 이 노래는 100여 년 전 조지타운 변호사인 프란시스 스캇 키가 가사를 붙인 곡으로 미국 의회가 1931년 3월 3일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미 합중국의 공식 국가로 제정한다고 선언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스캇 키는 1814년 포로 교환 문제로 포트 맥헨리를 찾았다가 갑자기 시작된 영국군의 공격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밤새 계속된 폭탄 소리를 들으며 전투가 끝나길 기다리다 새벽 여명 사이로 미국의 성조기가 날리는 것을 보고 감격에 넘쳐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황혼의 미광 속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하던 넓은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도 당당히 나부끼고 있네. 이 시가 바로 1931년 3월 3일 미국의 국가로 제정된 것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